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교회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신앙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풀고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답을 어떤 식으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문제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전서와 맥을 같이 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전서 즉 앞에 보낸 편지를 받고 나서 이제 많이 회개한 후에 이 바울이 두 번째 보낸 편지라는 점만 다릅니다. 여러 면에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자체의 신앙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당시에도 아직 커다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바울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표하고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 개인을 공격해야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그를 의심시키고 그를 향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 변경한 문제로 그가 언행이 일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하는 하나의 공격과 또 하나는 자꾸 이제 헌금을 강조하고 있고 그걸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약속시켰는데 이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다 하는 이제 모략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전체적으로 이 세 가지 문제, 내가 왜 너희들을 방문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했는가 하는 설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내가 왜 너희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참다운 사도라 하는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글을 쓰면서도 이러한 심각한 문제, 특별히 개인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마당에서도 그 편지의 시작이나 끝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여기에서는 커다란 그 감명을 주지 않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밝히는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그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의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신앙상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인가를 놓치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 모두를 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공격을 받고 억울함과 어떤 면에서 그 참 정떨어지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는 평화의 인사를 그리고 참으로 온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운 그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처음 시간에 고린도후서 전체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그런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대표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뽑아 보면서도 그 문제들을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어떻게 지적하고 풀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체의 특징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서 2장 4절에 걸쳐서 그가 왜 이 여행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처음에 너희에게 가려고 내가 작정을 했을 때 그게 그저 이렇게 가벼운 생각 속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문득 떠오른 생각에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속에 했었다. 그러나 가지 않기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23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겁니다.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잘못된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그때는 심판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갖고 있는 어떤 공부는 그가 느끼는 공부는 그때 그 일들에 대하여 틀림없이 어떤 심판권을 행사하여 그들을 치리하고 벌하는 일이 앞섰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벌하고 책망하는 직분보다 용서하고 회복하는 직분이 승리하게끔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시간을 미루었느니라. 이것이 변경 사유다 이겁니다. 우리는 칼 뽑는 일에 급하지요. 늘 칼 뽑는 일에 급하지요. 언젠가도 그런 설명을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링컨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링컨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링컨이 아주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이런 청탁에 대해서 특히 지혜를 많이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꼭 써주십시오. 이 인사청탁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요. 이 사람을 무슨 장관으로 차관으로 무슨 국장으로. 그래서 이제 듣습니다. 그렇게 훌륭하신가요? 예, 참 훌륭하군요. 그래서 끝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에게 이 자리를 드리는 것은 그분에게 모욕입니다. 이렇게 그 일을 모면했다 그래요. 누구를 추천하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추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누구를 공격하러 오는 법입니다. 누구는 죽일 놈입니다. 이게 훨씬 많거든요. 이 사람은 놔두면 안 됩니다. 이건 뭐 해갖고 그좀 늘 와서 그 송사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그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그 측근인 강녀 하나가 같은 강녀 중에 그 몹시 그 대통령에게도 못되게 구는 강녀가 하나 있어서 참고 참다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그다음에 대통령을 위하여 그를 드디어 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써 갖고 와서 이제 편지를 읽는 겁니다. 당신은 오만하고 무례하고 뻔뻔스럽고 미련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들으면서 맞아, 그 친구 참 미련해, 맞아, 그거 참 그 적당한 표현이야, 그 친구 좀 욕먹어 싸.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써온 사람이 이제 완전히 힘을 얻었죠. 각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다니 기쁩니다. 그럼 제가 이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쓴 것으로 다 하지 않았는가? 편지 써서 다 욕하고 복수하지 않았는가? 나도 이런 편지를 수없이 썼지만 아직 한 번도 보낸 적은 없네. 이걸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자들이 맡은 일입니다. 우린 인간인 관계로 어떤 일은 참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십시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 처음 못 참겠거든 부부끼리 하십시오. 근데 이제 못난 부부는 우리 남편을 이렇게 분통 터지게 하다니 그 교회 와서 소매 걷어붙이고 나 좀 봅시다를 한다면 이런 못난 사람이에요. 내 아내를 이렇게 어렵게 하다니 데리고 나가서 당신 나 좀 봅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거기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폭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둘이서 그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링컨 같이 저와 링컨이 만나서 얘기를 한 것 같이 그렇게 하고 난로에 버리셔야죠. 됐죠. 둘이서 그저 롯데껌 씹듯이 씹으셨으면 됐죠. 그러고는 난로에 버리시라 말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은 심판이 아니요, 우리가 맡은 일은 회복시키는 겁니다. 용서할 시간을 줘야 돼. 그가 돌이킬 시간을 줘야 되고, 그래서 돌이킬 때까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의 사상 아니었습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맡은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이하에도 보십시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혹 편지로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근심케 하고 너희를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너희를 회복시켜서 너희가 회복되고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내가 너희를 공격하고 꾸중하는 것이 내 취미가 아니라 내 기쁨과 내 자랑은 너희의 잘 되는 것이라. 이건 우리가 어디서나 보는 사도 바울의 그 확고부동한 입장인 것을 압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가장 뚜렷한 표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면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것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못났느냐를 지적하는 것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난 참 이상해 이 말은 하지 말라 그랬죠. 이제 마지막 경고예요. 난 참 이상해. 그럼 이번엔 이제 가위로 혓바닥을 짤을 잡죠. 그 말은 하죠. 그건 무슨 뜻이죠? 나로서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왜 했느냐.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가. 안 가죠. 그 깊은 속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누가 뛰어 들어오는데 참으로 재밌게도 그 운전자가 뛰어 들어오면서 이쪽을 안 보고 저쪽을 보고 뛰어 들어와요. 차는 이쪽에서 가고 있는데 제 옆에 탔던 박동준 목사라고 이름은 안 밝히겠죠. 아니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저 어떡하려고 저래? 그러면 완전히 눈이 튀어나왔어요. 제가 한마디 가르쳤죠. 박 목사, 그 깊은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깊은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 무한한 지혜와 그 한없는 심려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경이롭게 바라만 볼 뿐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상해, 난 이해를 못해. 당연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IQ 세 자리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게다가 여러분은 소수점까지 찍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기다리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자로 설 그날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연보를 준비하라는 문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이 헌금을 준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헌금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왜 헌금을 자꾸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8장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은사가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와 같이 똑같이 헌금에도 남을 돕는 일에도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커다란 그 일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진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만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 7절에 가시면 그래서 뭐라고 작가 그러느냐 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여러 일 중에 하나가 돕는 일인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가 이런 일들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헌금을 얼마 했느냐 얼만큼 도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동참시키려는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그 마음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일에도 남에게 지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려는 그런 일념으로서 헌금을 강조하고 있지 어떤 큰 사업, 큰 구제라는 하나의 사업, 어떤 행사로서 자기를 증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상을 빌립보서 4장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갇힌 로마 옥에 갇힌 바울을 위로하고 찾아온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대표 앞에 너희가 나의 필요한 것을 갖고 와서 고맙다는 것 이전에 너희가 이 좋은 일에 참여한 것이 나는 고맙다 이거죠. 내가 받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베푸시는 고급한 일에 동참케 된 저들의 영광, 저들의 그 신령한 경지에 대하여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헌금을 준비시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사역에 동참케 하여 저들로 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며 그 일을 통하여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 얻게 하려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헌금 문제를 강요하고 있지, 그걸 그 중에 어떤 이들이 공격한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착복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는 것이고, 또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라는 자기 증명용으로 쓸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13장에 이르는 이제 자기 사도직에 관한 그 변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나중에 여기를 할 때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의 유명한 구절들이 다 여기에 나옵니다.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며 거짓된 교사들이 자기네가 옳고 바울이 틀렸다는 것을 공격할 때 바울의 답은 이겁니다. 자기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자기가 자기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 시험을 이기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근데 10장 8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본문 같이 1장 1절과 2절에 나온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파하는 권세가 아니라 세우는 권세란 말이죠. 사도가 맡은 직분도 그거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받은 책임도 이겁니다. 우리는 세우기 위하여, 세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일들에 동참하고 있지 심판하고 분쇄하고 무너뜨리는 일에는 사실은 부름을 받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4절에 가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바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큰 공격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하나의 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13장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마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대사도 이 바울의 인간적인 갈등과 고통들을 그 통하여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바울이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당하여 바울을 공격하고 의심하고 바울이 시키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린 성도들인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갈등과 의심을 풀어서 저들을 든든히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을 써놓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놓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제가 어떤 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설교의 내용들은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부닥치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걸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그 예를 들어도 당하는 분은 아, 목사님이 나를 점 찍고 공격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마누라를 동원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근데 집에 전화가 와요. 사모님, 목사님의 사모로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미난짓 좀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근데 애꿎은 우리 애들도 동원이 돼갖고 그죠? 우리 큰 놈도 그죠? 죽을 놈이 됐고 우리 딸도 그죠? 그렇게 다 됐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큰 놈이 친구를 데려왔더니 지 엄마가 자꾸 묻는 거예요. 예, 네 친구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부모들은 애만 데리고 오면 공부 잘하냐고. 우리의 답이 걸작에 엄마 할 만큼 해. 그러니까 또 다음에 다른 친구들한테 또 물어. 그 집은 어떻게 사냐? 그때 답이 걸작에 엄마 살 만큼 살아. 그러나 어떤 예를 들려면 여러분들의 오해를 피하고 여러분들이 혹 잘못 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애꿎은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애꿎지 않은데 동원된 사람은 박동준 목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맡은 일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한없으신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은 오늘 우리의 이 자리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결단코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부탁받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쓸모있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오해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치유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만큼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삶을 통하여 그의 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한껏 높아지고 깊어지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기도하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친구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